우리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후손들의 여러 반응을 공부 중입니다. 아직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중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는 종말관과 또 하나는 묵시관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어입니다. 그 날, 종말의 날, 세상이 뒤집어지는 날, 이방인인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그곳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겠노라. 네. 포로에서 돌아올 때 벅찬 가슴, 회복과 영광의 꿈이 지금 이루어질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직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미루어지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먼 훗날, 그때, 그날, end time, 종말에 이루어질 영광입니다.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종말 내가 뭘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괴물 같은 악을 물리쳐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박해와 죽음의 고비를 참고 넘겨야 한다는 거죠. 이런 종말과 묵시를 담고 있는 구약을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소개된 에스라서, 그 훨씬 이전 수백 년 전에 스토리의 룻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둘 사이의 충돌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룻기서에서 정품 성경, 즉 정경 관점에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에스라의 리더십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가 통혼금지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의 통혼금지령에 따라 룻기를 읽어봅니다. 상상 가능해요? 이방 여인 룻, 모압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보는 기준으로 혼인할 수 없는 민족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죠. 그것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요. 어떻게요? 네, 룻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나 유다와 모압의 관계는 적대적이어서 서로 통혼 같은 거 있을 수 없죠. 유다 지방에 기근이 들자 베들레헴의 한 부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드립니다. 말론은 오르바를, 기론은 룻과 결혼합니다. 여섯 명의 가족의 이름들이 대단히 상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 기쁨. 이러한 좋은 의미가 아들들의 이름, 말론, 병자라는 뜻이에요. 기련,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둘 다 죽는 비극입니다. 며느리들은 과부가 되죠. 큰 며느리 오르바, 그 뜻은 목의 뒷모습이라는 뜻인데, 즉 시어머니를 등지고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죠. 작은 며느리 룻, 프렌드십이라는 뜻이에요. 이야기의 끝은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 다윗,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영원토록 통치할 왕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닉 킹이 나올 거예요. 이 다윗이 우상 숭배 나라 모압 여인의 증손입니다. 뭡니까? 에스라의 이방 여인과 통혼 금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통혼 금지였더랬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그런 죄도 없거니와 택한 왕의 조상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의 충실하심이라는 헤세드를 대표하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그 헤세드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룻은 나오미에게 법적 책임이 전혀 없는데도 시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따라가 결국 언약 공동체 속으로 귀화합니다. 그렇다면 즉 룻기를 통해서 에스라스를 보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에스라의 통혼 금지령이 유다 공동체의 표준 관습 법으로 고착되나요? 아니죠. 유대인의 정체성 문제에서 가계, 족보, 혈통으로 따진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죠? 흑인입니다. 유대 사회는 개종이나 통혼을 통해 언약 가정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에스라의 이런 잘못된 견해를 누가 덩달아 좋아했을까요? 편협한 분파주의, 배타주의자들에게는 인기 있었겠죠. 이게 기성을 부리면서 사막의 쿰난 지역에 따로 살았던 에센파, 신자와 불신자 결혼 반대하는 기독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교로의 개종식에는 현저한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룻기예요. 룻기가 없다면 또한 우리 기독교도 생길 수 있었을까 참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물자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입니다. 터줏대감 동족의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사라진 왕조 후에 정치적 리더십도 엎드렸습니다. 과연 이게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영광스러운 날로 회복이 맞나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영광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즉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은 초라하게 재건되었지만 열방이 밀려오는 영광의 그날, 종말은 아직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 책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소망을 둔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회를 왕손과 제사장 손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축출됩니다. 왕손으로서 메시아닉 호프였지만 지배자 페르시아에겐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은 소망은 뭘까요? 제사장 가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6장 12절 그를 My Servant 혹은 Branch 줄기에서 나온 가지 싹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제사장이지만 왕과 같은 면류관을 쓰고 통치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포로 후기의 시대 제사장이 통치하는 미래 종말 비전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그림 어떨까요? 오늘 본문 8장에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여보시오, 유대 사람이요? 나도 같이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소문 나도 들었소. 8장 23절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소매를 붙잡는 그림이에요. 이전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실망이요 환멸이었죠. 그렇지만 미래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영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 그는 어떤가요? 그 영광의 나라는 아직 아니더라는 것이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메시아닉 통치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종말적 기대이지 지금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비뚤어진 것들을 바로잡을 거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소망은 종말적 미래로 밀쳐진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성취된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실현은 고사하고 현실은 참혹했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종말, 역사의 지평을 넘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유다의 죄가 사함을 받을 그때 이 땅은 천국으로 변할 것이요 평화와 번영만 있을 그날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성암도 없으리라. 에스라의 통혼 금지령과 비교하면서 이 그림 다르죠?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안식일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고자들 이방인마다 내 성산으로 불러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겠노라. 네, 종말에는 이방인과 고자도 성전에 들어옵니다. 제사를 같이 드린답니다. 예배에 같이 모인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그러나 원래 모세 오경에 의하면 고자가 모압 암몬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에스겔 비전도 모압 암몬 이방인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그림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사회는 신학적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겁니다. 종말에 대해 더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봅니다. 그냥 그 종말을 마냥 기다리는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의 한계겠죠. 그럼 어떡하죠? 네, 누군가 개입해야 합니다. 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악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새 나라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아포칼립스, 드러낸다, 계시한다 뜻이죠. 역사의 마지막과 새 세상 새 질서의 시작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스는 소망이자 절망의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의인에게 아무 소망의 약속을 주지 못하니까 비관적이요 실망에 가득 찬 문서라는 것이죠. 또 이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니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 잡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자연 질서에마저 개입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깨뜨리실 것이니까. 그래야 의인을 구하고 악인을 부끄럽게 할 것이니까요. 죽는다면 걱정 마세요. 부활이 있잖아. 의롭게 변하게 될 거야. 네. 그러나 이런 궁극적인 보상에 대한 소망은 미래로 미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아포칼립스는 트라우마를 일으킨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스가랴와 요엘과 다니엘입니다. 스가랴 비전에는 그 날이 있는데 무려 21분이나 나옵니다. 아포칼립스 그 날입니다. 특히 14장은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다주는 최후 결전이에요. 하나님은 열국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실 겁니다. 모여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살륙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침략자 원수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원수들끼리 치고 받으며 자멸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 초막을 지키러 온다고 했습니다. 어제가 초막절이었죠? 추석? 높은 곳에 우뚝 선 예루살렘 초막절 지키러 온대요. 열방이.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열방이 모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만방의 주제요 통치자로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포칼립스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아포칼립스 비전을 전합니다. 메뚜기 군대의 침략 비전 말입니다. 그 날 두려움의 날입니다. 2장 30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포칼립스 비전 최후 일전의 날, 심판의 날, 새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호사밧의 골짜기 비전도 보여줍니다. 불의한 열방들을 불러 모아 최후 일전을 치르고 나서 의인에게 축복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시는 고통과 수치가 없게 할 것입니다. 역사 진행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표시인 재앙이 있고 우주적 대회전이 있고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승리와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열방은 하나님 예배로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은 마지막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역사가 끝날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 아래 살 것이라고만 소망과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역사의 끝을 예언합니다.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새 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의 세력 아래 있고 그 세력의 정점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악도, 도덕적 부패도,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패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해요. 몸소 이 시대에 개입하셔서 새 시대를 여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인코딩이라고 하죠. 작가는 암호와 같은 상징을 써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 아포칼립스 책이라는 다니엘서를 좀 보면은 허술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미디아 왕 다리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시대에 살았다는 겁니다. 시대를 계산하면 100년이 넘어요. 너무 오래 살았죠? 벨사살은 왕도 아니고 섭정왕 리젠트입니다. 아마도 작가는 기원전 167년 164년도 쯤에 다니엘서를 쓰면서 300년 전 바벨론 페르시아 옛 역사를 잘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아포칼립스라는 특징이 잘 보이는데요. 이때 엄청난 박해, 피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통치 기간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암호화된 책을 썼어요.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야 되니까요. 현재 끔찍한 박해 사건을 상징으로 감추면서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건데 이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비전을 아포칼립스 형식으로 답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더랬습니다. 그 꿈에 거대한 신상이 보였는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다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 신상이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온 큰 돌이 그 신상을 가루로 박살냅니다. 어떤 꿈일까요? 삼척 동자가 들어봐도 그 꿈은 바벨론, 미디아,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갈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돌에 의해 망할 거라는 아포칼립스 예언입니다. 여기까지는 3인칭 스토리로 되어 있다가 다니엘상 7장부터는 1인칭 아포칼립스 비전으로 바뀝니다. 괴기스런 사자, 곰, 표범, 뿔 달린 괴물이 나오고 이어서 옛적부터 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그리고 인자가 나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인자,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구별되죠. 이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비전입니다. 물론 지금의 권력 안티오쿠스를 제압해야죠. 그 전에 박해와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아포칼립스입니다. 왜요? 현 정권이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다스리며 급기야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워서 그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하는 수치가 아닙니까? 그러나 작가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암호처럼 썼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작가는 하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안심시킵니다. 포로 생활 70주가 지나면 해방의 날이 온다는 메시지. 이게 모두 인코딩 작품입니다.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후 아니면 다니엘 예언처럼 뭐 490년 후 뭐 잘 모르지만 포인트는 마지막 시대의 작가가 지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에 있다는 말은 곧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라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엄청난 박해의 시절을 실제로 살고 있어요. 이것도 묵시문학의 아포칼립스의 특징입니다. 즉 작가를 포함한 당대의 유대인들은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 있다는 것. 이 산통은 고통은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 역사에 개입하실 거다. 승리하실 거다. 메시아 시대를 여실 거다. 이스라엘의 암울한 긴 시간을 끝내실 거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포칼립스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포칼립스는 역사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드라마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역할은 없어요. 다만 믿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그 전에 고난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 시대의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대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받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부활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곳입니다. 박해로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이겠죠. 세상을 얼룩지게 하는 불의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반응입니다. 원래 유대 전통에 없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기독교가 생깁니다. 기독교는 아포칼립스 비전에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기독교가 서양 세계에 미친 영향 또한 측량 불가합니다. 다니엘서의 아포칼립스는 박해와 순교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반응이에요. 신실하지 못한 죄에 대한 형벌 개념으로 국가가 망했다는 역사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 받는 거 아닙니까? 현 정권에 도전하니까 받는 핍박 말입니다. 율법과 언약을 어길 수 없다는 유다 민족입니다. 이에 아포칼립스로 답하는 수밖에 없죠. 즉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서 지금의 악의 정권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스타일의 열성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국가 재난 역사에 반응을 보았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언약을 수호하고 통혼 같은 거 멀리하고 가증한 행위를 버리자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반응도 이제 봅니다. 보았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제사에 초청하라. 현재의 절망과 미래의 소망을 담은 아포칼립스도 보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개입하시고 악한 원수를 짓밟는 아포칼립스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시대 신약으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막바지에 훑어보는 시간이 다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후손들은 포로로서 그 삶의 정황이 너무나 참혹하였거늘 이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더랬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보이신 종말과 묵시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악을 무찌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과 묵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